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몇번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 펴시면서 예배당 쪽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낙담에 있다면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할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올해에 지금 최근에 좀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때 시리즈를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하는 말씀을 좀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에 이 주제로 어떤 말씀을 했는가? 이 사무엘기에 등장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돌의 이름인데 도움의 돌, 그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였는데, 이때에 사무엘이 세웠던 이 돌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영적 전쟁들을 수행할 때, 그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드리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각각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 에벤에셀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의 이 영역까지 정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 에벤에셀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일련의 과정과 연결을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그 부분과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까지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까지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에벤에셀을 세워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진 그열 번째 재앙, 열 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것을 끝으로 이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이제 나오게 될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 구속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인도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또이 그야말로 이 도망친 히브리 노예들, 이들을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그 물속에 다시 물을 다시 닫아서 물속에 잠기게 하시는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 구출의 주님을 그때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또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유의 주님을 경험했고 또 엘림에서 12개의 우물과 70굴의 종려나무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광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때 공급의 주님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을 맞아서 승리의 주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또 어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 가지를 이제 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의 주님입니다. 교제의 주님. 자,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라암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총 몇 개월이 걸렸는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세 달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 그 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와 교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주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물론 이제 뭐 일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먼저는 정말 이 서로 친한 친구가 함께 만났을 때처럼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만간 아론도 그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70 장로들도 함께 부르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시내산에 40일 40일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금식하며 올라가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이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부르기는 하실 것이지만 지금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와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교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산,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위치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좀 더 넓은 범위이고 호렙이 아마 그 중에 한 봉우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개월 전에 이곳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에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 쪽으로 숨어 들어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그런 삶을 40년, 이제 40세가 되면서, 그쪽에 와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 속에서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모세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파라오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축소시키려는 정책에 의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이집트의 그 강에, 나일강이겠죠. 다 이제 던져서 죽이도록 그런 정책이 발표된 그 시점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원래는 버려졌어야 하는데 모세는 태어났을 때 굉장히 준수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참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을 때에 방주, 바구니 같은 거죠. 방주에 그 아이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하면은 조금 이집트 사람이 좀 발견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어린 미리암이 이제 그 장면을 쭉 따라가면서 봤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파라오의 딸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요게벳이 얼른 뛰어나가서 요게벳이 아니라 저기 이 미리암이 얼른 뛰어나가서 그 공주에게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엄마, 그러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젖을 먹이게 되잖아요. 굉장히 참 놀라운 기지를 발휘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겠지만. 그래서 이 모세는 어쨌든 죽을 뻔하다가 신분은 파라오 가문의 어떤 신분으로 바뀌면서 그러나 또 양육은 어릴 때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유아 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유아기 시절에 이 엄마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극진히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너는 유대인이란다, 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란다 이런 것을 애가 말을 하기도 전에 말도 못하고 말귀도 잘못 알아듣겠지만 그때서부터 얼마나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이제 이집트의 이 공주에게로 다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믿음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4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집트의 학문과 모든 좋은 것,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만끽하면서 정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파라오 빼고는 자기가 두려울 게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제 자라났겠지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면서 이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면서 밖에 나갔다가 학대당하는 자기 민족으로 인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의 그 관리인 하나를 이제 쳐서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망하는 처지가 되어서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쪽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양이나 치는 정말 무명의 생활을 40년째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출발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와 대면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을 처음 배웠던 그 산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다시 이 산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었어요. 이제 그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 산에 다시 오기까지 모세의 삶 속에는 얼마나 정말 스릴과 긴장이 넘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가슴이 쫄깃해지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사실 열 가지 재앙 그거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 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집트에 온 물근원이 다 피가 되고 뭐 이런 거. 개구리가 전 국가의 영토에 개구리가 바글바글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한 번,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사건들을 10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또 모세가 이들을 이집트 바깥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었을 때 그때 안전했냐? 그렇지 않았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면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이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불과 구름 기둥에 위에서 길의 인도를 받고, 하늘에서 빵이 내려와서 그 빵을 먹고, 바람을 타고 이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뭐 이런 체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말렉과 정말 이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 이 훈련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 이기고, 뭐 이런 체험들을 불과 몇달 사이에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신 그 산,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산에 이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 감회가 얼마나 정말 컸을까요?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모세와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산에서도, 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제 굉장히 그 스릴 만점의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고 이제 이 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이제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새로운 모습, 교제의 주님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시내산에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또 이스라엘의 70 장로들도 같이 교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몇 달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 그몇 달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일 중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해방하시고 구출하시고 생계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뭔가 그 일과 관련돼 있는 그런 하나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교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로봇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새롭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집안에 음식을 많이 장만해 놓고 친구나 이웃을 초청하시는 그런 분처럼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이거 장로들이 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 교제할 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 사람과 좋은 여유 있는 좋은 교제를 하기 원할 때 그때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인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그 5대 희생 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희생 헌물들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아직도 이제 좀 개역 성경 용어가 조금 좀 더 쉬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우리 지금 흠정역 용어로 하자면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렇게 되는 이 다섯 가지의 헌물이 있었어요. 각자가 용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용도만 달랐던 게 아니라 이제 헌물을 드렸을 때 그게 양이 됐건 뭐 소가 됐건 아니면 염소가 됐건 뭐 아니면 곡식이 됐건 어떤 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헌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드릴 때에 그것이 누구에게 몫으로 돌아가는지도 조금씩 달랐어요. 예를 들면 번제 헌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 태워드려야 돼요. 다. 그러나 모두가 그랬냐? 아니에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헌물도 있어요. 헌물의 일부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게 있고 그 중에 굉장히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 화평 헌물이 있습니다. 화목제, 화평 헌물이 있는데 이것은 드려지는 그 희생물의 그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 드린 사람과 또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성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평 헌물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시내산에서 70명의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는 그 장면과 유사한 거예요. 성막은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주하셨어요.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곳에 지금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어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은 정말 그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참잘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딱딱하고 엄격하기만 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 죄인이 나가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함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다른 헌물들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원래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기뻐하셨던 것은 이런 화평 헌물, 이것이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한번 좀 마음속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단지 내 어떤 일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거나,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거나, 내가 뭔가 해결 안 받아야 될게 있거나,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을 잠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죠? 돈에 쪼들릴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떤 뭘 준비를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될 때,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차가 막힐 때, 뭐 이런 때만 내가 주님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뒤치다꺼리만 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꺼이 해주세요. 우리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다 뒤치다꺼리 해주시면서 마치 자상한 아빠가 그 아이를 기뻐하며 그렇게 다 챙겨주듯이 하시는 분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데더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물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모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초청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주님과 충분한 이 교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한번 하고 딱 끝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더 자주, 더 많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그렇게 이제 경험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모세, 아론, 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 순간에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서 나와 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그런 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산이 있었어? 나한테도 그런 산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신의 산이 아니었어?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호렙산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사실 매 순간 우리에게 그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렙산, 자신만의 호렙산,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그 얼굴이 빛났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첫 번째 40일을 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이제 그들이 이제 벌거벗고 우상숭배하고 이러고 있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받았던 돌판을 깨뜨렸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또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올라가지요. 그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이 났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피부에서 나는 빛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이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자주 올라갔다가 오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자주 올라갔다가 오는 그 사람들은 그 얼굴이 빛이 납니다. 제 얼굴에 빛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예, 그 얼굴빛이 이렇게 굉장히 달라요. 환해요. 막힌 게 없고, 답답한 게 없고,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없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린 교제가 이렇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빛이 당연히 어떤 뭐 물리적인 빛은 아닌데, 그런데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주님과 호렙산에서 교제한 그 교제로 인해서 나고 있는 그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한 가지 좀이 부분에서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운 사람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교제의 주님, 이 교제의 주님을 자기의 믿음 생활의 여정에서 발견한 사람.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맛보고 누린 사람은 이젠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는 이게 마치 결혼 생활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떤 한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거나 이렇게 교회가 새로 시작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신혼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게다 용납이 되면서 막 그냥 굉장히 기쁜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뻐요, 그냥. 막 조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실수해도 그냥 웃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 모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허니문이 끝나면은 이게 이제 일상 삶이 되듯이 교회 모임도 똑같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 이제 이게 삶이란 말이죠. 삶.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일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자꾸 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지 못한 채로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떨어지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네, 이 교회 모임에서 나가고 싶다. 재혼하고 싶다. 딴 교회 모임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새 남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깊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 교제의 달콤함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은 성도 간의 교제도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성도 간의 교제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교제를 하더라도 늘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모임? 교회 모임이 여러 개잖아요. 작은 모임, 큰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저 모임? 저 모임은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뭐 성경 지식을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저 모임은 나에게 이런 게 유리할 것 같아. 유익할 것 같아. 그럼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게 싹 없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없네. 더 이상 뭐가 없네. 그럼 이제 그 모임은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모임,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교제의 자리, 예. 여기에만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임에는 이건 거기 참석하는 건 시간 낭비다. 내가 왜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내가 괜히 거기 가서 감정 낭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이 교회 모임이라는 게 좋차고 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나쁜 것들을 이렇게 참아가면서 그 모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이제 성숙해 갈수록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제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교제의 자리가,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가 마냥 즐거운 자리는 아니라는 것,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 모임이 안 모이는 이만 못한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것은 없고 오히려 한없이 나는 소진만 되지만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기꺼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쓸 뿐만 아니라 돈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뭔가 관심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는 전혀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맛본 사람이 이제 성도 간의 모임을 참 귀하게 여기게 되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열정이 아깝지가 않고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고 교제의 식사와 이 먹을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식사를 준비하고 또 다과를 준비하고 또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교통비를 대신 지불하고, 아이, 택시비 줄 테니까 그냥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와, 택시 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차로 태워오고, 자기 차로 태워다 주고, 이게 너무 기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제의 자리로 인해서 저 지체가, 저 성도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임의 지체들 중에도 여러 지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계십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시켜서 하면 그것보다도 고역이 없죠. 그러나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의 맛도 아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사업장을 그냥 지체들의 교제의 장소로 기꺼이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자매들에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청소해야 되고, 특별히 제일 신경 쓰이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그한번 모임을 위해서 참 시간과 열정과 돈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혹시라도 이 모임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이렇게 감당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모임 내에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화해 헌물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화평 헌물이죠. 화평 헌물, 화해 헌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화해 헌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도 나 자신이 기꺼이 어떤 한 희생물이 되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성숙했는지를 분별하는 어떤 유일한 표식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러 가지 표식 중에 중요한 표식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조롭고 지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새롭고 또 알아갈수록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지 구속의 하나님, 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 단지 구속의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 나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는 주님이셔. 인도의 주님. 아,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구출의 주님.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또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처럼, 아,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교제에 풍성하신 주님.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려면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출의 주님을 경험하려면 구출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아,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고, 구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인도의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사라지는 것에만 목을 메고 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아니, 문제는 평생 생길 거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온갖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목을 메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놓아주시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신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얘야, 이 산으로 올라와서 잠깐 나와 교제하자.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걸 놓치지 말고 잘 알아듣고, 아,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교제의 산으로 부르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